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 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명으로 늘어났다.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아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맞서려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바로 이런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16장.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림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까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남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이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대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 한 사람의 두 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섯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런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른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 이른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소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약속이요 당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모델이 있다는 확신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을 확인해 준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할 믿음의 자세를 명령하는 두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질문해 볼 때 참으로 숭배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이렇게 거짓말하며 다시 약속을 뒤집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태어난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괜찮다는 지도자들조차 다른 면에서는 전혀 지도력의 공백을 보이는 역사의 안타까움을 이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은 모든 인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불변하시는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오합지졸 같은 정치편당의 싸움과 다툼은 진정한 지도자의 기근에서 온다고 봐집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모든 제약을 통과하신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수욕을 참으신 분이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광명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서 죽음의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르신 주님이시오. 자연적인 모든 제약을 굴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욕은 이러한 주님의 인생 여정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종의 형체가 되시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역경과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유혹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헤롯이 죽이기 위해 겹겹이 파수를 세웠음에도 천사와 함께 그것을 통과하는 갇혔던 베드로의 해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여정은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또한 무사히 하늘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감히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늘에 이르기까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자신의 고통받는 백성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득 찬 분이시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으셨던 사람이셨습니다. 힙서 기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힙서 2장 18절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유혹 앞에 있다면 주님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라는 말과 한결같이라는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셨지만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대를 확신케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제사장이시고 특히 오늘도 연약에 쌓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찬송가 539장 1절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죄도 내어놓기만 하면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주어진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했는데 긍휼하심을 받고는 수동적이고 과거의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도 긍휼을 구하면 받으십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겸손과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거절당하기 일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청하기도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먼저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인생의 짐을 힘겹게 지고 비틀거릴 때 요청만 하면 그 짐을 흔쾌히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37장 1절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한번 받고 나면 다음에는 같은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청하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를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약속들이 바로 주어지는 명령을 지킬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약속을 누리는 명령들이죠. 그렇다면 왜 신앙의 사람들이 이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기에는 모자라서 어떤 특정의 사람들만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부어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나 자신의 삶이 이 약속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공동번역인데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채우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신앙의 도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부하시기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담대해야 할 것에 담대하지 못하고 헛된 것과 죄를 짓는 일에만 담대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이죠.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이고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요한사도의 권면을 첨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1절이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치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머뭇거림이 없으려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김없이 또 때를 따라 역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분히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헌신한 여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출신 지역과 이름이 밝혀진 인물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나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24장에 아주 짧게 그에 대해 두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요한나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궁정 출신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오늘날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왕실 고위관리의 부인이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당시에 충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둔 남편 덕분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당시 고위직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이 물론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나의 태도는 세베드의 어머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베드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예수께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왕실 고위직에 있는 남편을 둔 요한나가 예수를 섬겼다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야기 알린 여인 가운데 하나로 요한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나는 궁정 생활에서 당시 헤롯 임금의 잔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의 조카 딸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데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나는 궁정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쾌락과 부와 독재가 만연하는 궁궐에서 요한나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헤롯 궁전의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주를 따르고 섬기는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사회 모든 식법 전 벗어는 올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